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B-1B 전략 폭격기가 오늘 한반도 상공에 출격했습니다. 미국령 괌에 배치돼 있던 B-1B 폭격기는 한국 오산 공군기지 상공을 저공 비행하며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위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오산기지는 북한과의 비무장지대에서 불과 77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B-1B 폭격기는 당초 어제 한반도에 출동할 예정이었지만 기상 악화로 하루 연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한국의 외교 당국자들이 오늘 북한 핵실험에 따른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습니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홍균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정권에 더 확실한 경제적 고통을 가할 수 있도록 양국이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휴전 이틀째인 오늘 시리아는 전반적으로 평온한 가운데 일부 폭력 사태가 계속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육군 사령부는 관영 텔레비전에 휴전이 이슬람 주요 절기인 이드 알 아드하 시작일에 맞춰 현지 시간으로 어제 저녁 7시부터 전국에 적용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리아군은 그러나 무장단체들의 휴전 위반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주요 반군 지도자들은 이번 합의를 비난하고 휴전 성공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또 일부 반군단체들은 시리아군이 테러단체로 지목한 누수라 전선을 겨냥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지난 주말 페르시아만 부근에서 정찰 중이던 미 해군 초계기를 격추시키겠다고 위협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방부 관리들은 미국 폭스뉴스에 지난 10일 해군의 P-8 포세이돈과 EP-3 이리스가 이란 해안선으로부터 13마일이 떨어진 호르무즈 해협 상공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하던 중 이 같은 위협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뿐 아니라 모든 나라들은 국제해양법에 따라 자국 영토로부터 12해리까지를 영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미군 항공기들이 영해를 침범하지 않았음에도 이란군은 항로를 변경하지 않으면 격추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베트남의 응웬 수원푹 총리가 어제 중국을 공식 방문해 중국 관리들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 총리가 중국을 방문한 것은 6년 만입니다. 푹 총리는 이날 리커창 중국 총리와 만나 해양 문제에 대한 견해차를 조율하고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것을 약속했다고 양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푹 총리의 이번 방문은 중국이 러시아와 남중국해에서 공동해상훈련에 돌입한 날 이뤄졌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훈련은 제3국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준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이번 훈련을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면서도 훈련이 국제법에 부합한 가운데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필리핀 남부 지역에서 미군이 모두 철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군은 그동안 이슬람 극단주의자들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필리핀군에 자문 역할을 해왔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그러나 이날 새로운 정부 관리들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남부 지역 내 이슬람 반군 활동과 관련해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미군의 철수 시한이나 방식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반군 소탕 작전이 강화되면서 미국인들이 수니파 이슬람 무장 조직인 ISIL 연계 단체 아부 사이야프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늘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클린턴 후보는 최근 폐렴 진단을 받고 유세 일정을 일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민주당 후원금 모금 행사에 참석해 클린턴 후보 지지 연설을 할 계획입니다. 클린턴 후보는 어젯밤 미국 CNN 방송에 자신의 건강이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며 이번 주 후반부터 선거운동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경수입니다. 9월 13일 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열고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북한을 압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력한 안보리 결의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도출하는 것이 한미의 공동의 목표입니다.
제이컵 루 미 재무장관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금융 제재 등 독자적 또 다자적 제재를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경제를 지원하는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유엔이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 방안을 모색할 독립적인 전문가 두 명을 임명했습니다. 수요일인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북부지방은 오후부터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2부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북한을 압박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또 안보리 결의 2270호의 틈새를 메우는 등 더 강력하고 새로운 요소가 포함된 대북 결의안을 빠른 시일 내에 도출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홍균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3일 서울 회동을 마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북한을 압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성김 특별대표는 북한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한 국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유엔 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김 특별대표는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은 절대적이고 어떤 모호함이나 흔들림도 없다며 미한일 3국의 추가적 대북 조치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김 특별대표는 이어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에 대한 대화 준비가 돼 있다면 6자회담을 통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안타깝게도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관심은커녕 전례 없는 수준의 도발을 감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홍균 본부장도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 압박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안보리 차원의 더 강력한 신규 결의 채택을 비롯해 독자 제재는 물론 글로벌 차원의 압박 등 전방위적 대북 압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홍균 본부장은 특히 안보리 결의 2270호보다 더 강력한 요소가 포함된 새로운 결의를 빠른 시일 내에 도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이행 과정에서 보여준 그런 틈새를 메우는 조치를 포함해서 새로운 강력한 요소들이 포함된 그런 강력한 안보리 결의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도출하는 것이 한미의 공동의 목표입니다.
김홍균 본부장은 또 미국과의 이번 협의를 통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모든 가용한 미국의 방어 능력을 통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한 양국은 대북 압박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김홍균 본부장은 중국이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자 북핵 문제 해결의 중요 당사국으로서 추가적인 안보리 결의 채택 과정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북핵 문제 해결의 주요한 당사국으로서 기존의 제재 이행은 물론이거니와 추가적인 안보리 결의를 채택하는 과정에서도 책임 있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또한 6자회담 관련국 내에서도 현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국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성김 특별대표 역시 회동 하루 전인 12일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장시간 전화통화를 했으며 13일 오후엔 러시아 측 수석대표인 이고리 모르글로프 외무차관과 대화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성김 특별대표는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관련해 미한 동맹은 가장 강력한 동맹이며 북한의 여러 위협에 대응할 충분한 능력을 갖춘 만큼 흔들림 없는 공약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성김 특별대표는 미한 두 나라 정상뿐 아니라 군사 전문가들도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오바마 행정부에게 북핵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이런 우선순위와 초점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이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은 추가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의 정책을 바꾸기 위해 이 금융제재 등 독자적, 다자적 제재를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경제를 지원하는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이컵 루 재무장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It's unacceptable for North Korea to have a nuclear weapon. They have done more testing both of nuclear weapons and of missiles in recent months in a way that has I think the world's attention clearly focused.
루 장관은 12일 미국 외교협회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북한이 최근 몇 달 동안 국제사회 관심을 집중시킬 만큼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을 더 많이 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금융 압박 수단을 최대한 예리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제재의 목적은 언제나 북한의 정책을 바꾸는 것인데 무엇을 통해 그렇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남는다며 효력을 발휘할 한 개의 버튼이 있다는 말을 거의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루 장관은 북한을 엄청난 도전 과제로 규정하면서 대북 압박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orth Korea is an enormous challenge. We are going to do everything we can to try and keep the pressure on North Korea.
루 장관은 제재를 통해 북한을 효과적으로 국제 경제로부터 차단했지만 역설적으로 대북 영향력을 감소시킨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도주의적 지원 외에 세계 경제와의 접촉이 없다면 북한으로서는 제재를 통해 이룰 게 없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루 장관은 그러나 올해 유엔에서 더욱 강도 높은 대북 제재를 시행하는데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전례 없이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중 간 재화 흐름의 상당 부분을 인도주의적 물품이 차지하고 있지만 북한 경제를 지원하는 일부 누수 또한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대북 제재에 중국이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미국은 중국이 제재 방안을 따르고 이행하도록 상당히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루 장관은 또 단독으로 제재에 나설 경우 강력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효과는 떨어진다며 최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f you go it alone and don't have the cooperation of the world, it could look tougher, but perhaps have less impact.
하지만 독자 제재를 배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며 독자 다자 제재를 적절히 혼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루 장관은 제재는 해당 국가를 대화 테이블에 앉게 하고 제재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게 만들지만 그 나라가 정책 변화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이란과 달리 그런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대북 제재를 느슨하게 만들 것인지 여부를 질문할 시기가 아니라며 문제는 제재를 어떻게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 것인가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북한 정권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규탄했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한 발이라도 발사하면 북한 정권을 끝낼 각오로 응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이 긴박하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스스로도 북한의 위협에 대해 이전보다 더욱 실효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와 군은 한미 간 군사협조 체제를 더욱 긴밀하게 유지하고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고도의 응징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이 우리 영토를 향해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한 발이라도 발사하면 그 순간 북한 정권을 끝장내겠다는 각오로 고도의 응징 태세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5차 핵실험이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비확산 성명에서 나타나듯 국제사회가 북한 핵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일치된 경고를 보내는 가운데 감행한 도발이라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만큼 각국 정상들도 북한의 핵 위협이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협으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더욱 강력한 새로운 제재 방안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다자회의 순방 기간에 진행된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한반도 주변 4개국 정상과의 연쇄회담과 관련해 이들 정상들이 북한과 북핵 문제에 대해 한국과 강력한 연대를 확인하거나 일치된 입장을 보여주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와 함께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의 대응책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에 반대만 하는 것은 북한의 도발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노출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따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 정권을 향해 주민들은 굶주림과 열악한 인권 상황으로 힘겨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자신들의 정권 수립일에 맞춰 축포를 터뜨리듯 핵실험을 하면서 오로지 체제 유지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따라 한국민들이 현재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안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내각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오늘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이 통화는 트리도 총리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고 양국 정상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상황 평가를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조치 등 북핵 대응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캐나다는 한국의 전통적 우방국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일관되게 지지해 왔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미한연합사령관과 이순진 한국합참의장은 오늘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규탄 성명을 내고 향후 강력한 군사작전을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군의 대표적인 전략 폭격기인 B-1B가 한반도 상공에 투입돼 위력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빈센트 브룩스 미한연합군 사령관은 북한의 핵실험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단계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빈센트 사령관은 13일 경기도 오산 공군기지에서 이순진 한국합참의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빈센트 사령관은 미국은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한 변치 않는 의지를 갖고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전개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순진 합참의장은 북한이 핵 개발을 진척시킬수록 정권 자멸의 시간이 앞당겨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만약에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다면 체제가 뿌리채 흔들리도록 강력하게 응징할 것입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미군의 대표적인 전략폭격기인 B-1B 두 대가 태평양 괌의 앤더슨 미 공군기지에서 출격해 오산기지 상공에서 저공 비행을 하며 위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Today's demonstration provides just one example of the full
빈센트 사령관은 B-1B가 이번에 보여준 항공력은 미한 동맹의 군사 능력 가운데 일부일 뿐이라며 한국 방어를 위한 확장 억제를 확대 강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확장 억제란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빈센트 사령관의 이번 발언은 미국이 B-1B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한반도에 전략 무기를 파견해 대북 압박 강도를 높일 계획임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빈센트 사령관은 미국이 미한 상호 방위 조약에 규정된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한국을 위험으로부터 방어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며 이는 미국에게 부여된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13일 한반도 상공의 모습을 보인 B-1B 폭격기는 미국의 3대 전략 폭격기 가운데 하나로 폭탄과 미사일 탑재 능력이 뛰어나 한 번의 출격으로 대량의 폭탄을 투하할 수 있습니다. 초음속 폭격기인 B-1B는 최대 속도 마하 1.2로 유사시 괌 앤더슨 기지에서 2시간이면 한반도에 도착해 작전을 펼 수 있습니다. 폭탄과 미사일 탑재 능력도 3대 전략 폭격기 가운데 가장 뛰어나 최대 탑재량이 기체 내부는 34톤, 날개를 포함한 외부는 27톤에 이릅니다. 과거 이라크전 때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기 위한 참수작전에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달 초 미국 사우스 다코타주 엘스워스 공군기지에서 괌기지로 전진 배치됐을 때 북한은 곧바로 이를 공개 비난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이 이처럼 광범위한 파괴력을 갖춘 B-1B를 한반도에 전개한 것은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입니다.
한미 동맹의 맞춤형 억제 전략에 대한 의지를 시연함으로써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B-1B 전략 폭격기의 한반도 출동에 이어 다음 달 한국 서남해에서 진행되는 미한연합 항모 강습단 훈련엔 핵추진 항공모함을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럽의 탈북자 단체들이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유엔과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강력한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럽의 탈북자 단체인 제유럽 조선인 총연합회와 네덜란드 체류 조선인 망명자 협회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두 단체는 먼저 북한이 올해 초 4차 핵실험과 수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무력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9일에는 경제 상태가 최악임에도 불구하고 5차 핵실험을 통해 전 세계를 향해 다시 한번 도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은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유럽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유럽 조선인 총연합회 장만석 회장은 1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기존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더욱 강력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이 강제된 핵실험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단호한 응징과 책망이 필요할 것인데 대해서 유럽의 국제사회에 알리는 그런 일로 성명서 발표했고
장 회장은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대북 제재와 압박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장 회장은 13일부터 유엔 총회가 시작되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번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총회에 있는 데서 한 정권이 그 핵미사일 도발과 인권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얘기했고 또 김정은을 비롯해서 인권 반인도적 범죄자들을 해부해야 하는 데서 반드시 해부해가지고 반대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제유럽 조선인 총연합회와 네덜란드 체류 조선인 망명자협회는 유럽 국가들에서 탈북자들의 성공적인 정착과 침묵을 도모하면서 북한의 인권 개선과 개혁 개방, 민주화를 위한 국제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미국과 한국 등은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전문가들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문제가 이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이 사드 문제를 새 결의안과 연관 지을 수 있다는 관측인데요.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카네기 재단의 더글라스 팔 부원장은 1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사드 문제가 새 대북 결의안 채택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고 분석했습니다.
Since the missile firings took place, the last two rounds of missile firings, we got statements from the UN.
팔 연구원은 최근 중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언론 성명이 각각 48시간과 24시간 이내에 채택되도록 돕는 등 협조하는 분위기를 보였지만 제재 결의안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 내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눠본 결과 사드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협조 여부에 따라 중국 정부가 제재 결의안 채택에 협조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전에 결의안 채택 때보다 해결해야 할 사항이 하나 더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상황을 예측하기 쉽지 않아졌으며 이전보다 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고든창 씨도 사드 문제가 새로운 제재 결의안 채택에 걸림돌로 떠올랐다고 말했습니다.
This time China is upset about the July announcement by both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deploy the THAAD missile defense.
지난 3월 제재 결의 2270호가 채택될 당시에는 없었던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이 7월에 이뤄지면서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제재 결의안 채택에 방해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결의안 채택을 빌미로 사드 배치 결정을 되돌리는 노력을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이전보다 더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4차 핵실험 당시 56일이 지나서야 새로운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앞서 북한의 3차 핵실험 때 결의안 채택에 23일이 걸렸던 것에 비해 두 배가 넘는 기간이 걸린 것은 결국 중국이 미국과 한국 등의 강력한 대북 제재 요구에 맞서 상반된 주장을 폈기 때문이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레리 닉시 연구원은 사드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시일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전망에는 동의했습니다.
There will be a negotiation undoubtedly and a certain amount of haggling over the wording.
중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이 문구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이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겁니다. 닉시 연구원은 중국이 오랜 기간 북한과의 교역관계를 유지하는 등 북한을 보호해왔고 이는 제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새로운 제재 결의안도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을 담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막는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닉시 연구원은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대서양위원회의 로버트 매닝 연구원은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에 대해선 지켜볼 일이라면서 이번이야말로 중국이 얼마나 한반도의 비핵화를 원하는지 시험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ir concern about instability in North Korea is why they've continued to give them food, fuel, and so on. And they want to give them just enough to...
매닝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북한에 원유와 식량을 원조해온 이유는 북한의 안정을 위해서라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북한 정권을 흔들 수도 있는 결정을 내릴 경우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다른 중국 전문가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선임 연구원은 지금껏 북한에 도발 때마다 중국은 북한이 예상한 것 이상으로 압박을 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 강도가 미국과 한국이 원하는 수준만큼은 아니었을 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every time that we have one of these very provocative actions that China
부시 연구원은 이 때문에 이번에도 제재를 통한 중국의 대북 압박은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다만 제재를 마련하는 건 복잡한 일이고 기술적인 노력이 병행돼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시일이 오래 걸리는 것을 중국이 북한을 두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제재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얼마나 효과적으로 적용되는지,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지를 고려하는 게 중요한 만큼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시행에 들어간 북한 인권법에 따라 이달 중 통일부에 북한 인권기록센터와 공동체 기반 조성국이 신설됩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오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일부와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통일부 소속기관인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탈북자 면접조사 등을 통해 북한 인권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 기록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공동체 기반 조성국은 통일부 내 북한인권과와 통일정책실 산하 이산가족과와 정착지원과 그리고 교류협력국 산하인 인도지원과 등 분단에서 비롯된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업무를 담당한 부서들을 통합한 조직입니다. 유엔이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규명과 처벌 방안을 모색할 독립적인 전문가 2명을 임명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지난 9일 북한 인권 침해에 관한 책임을 규명할 독립 전문가 그룹의 소냐 비세르코 전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COI 위원과 사라 후세인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두 전문가는 앞으로 6개월 동안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함께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규명과 처벌 방안을 모색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세르비아 국적의 비세르코 전 COI 위원은 옛 유고슬라비아의 외교관 출신으로 인권단체인 세르비아 헬싱키 위원회 창립자 겸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부터 1년 동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방글라데시 국적의 후세인 변호사는 20년 이상 대법원 법정 변호사로서 표현의 자유와 경제적, 사회적 권리 등 주로 헌법과 공익소송 관련 활동을 해왔습니다. 또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법률가협회 위원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자이드 최고대표가 지난 3월 제3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에 의거해 두 전문가를 임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북한인권 결의는 마르주키 다르수만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권고에 따라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문제를 다룰 독립적인 전문가 그룹을 설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를 위해 유엔인권 최고대표가 최대 두 명의 독립적인 전문가를 지명해 이들이 6개월 동안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적절한 접근법을 모색하고 국제형사재판소 ICC를 포함해 반인도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진실과 정의를 구현할 실질적인 절차들을 권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임명된 두 전문가는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제네바에서 퀸타나 특별보고관을 만나 구체적인 활동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내년 3월에 열리는 제33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북한인권보고서에 전문가 그룹의 활동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유엔이 북한을 또다시 식량 부족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식량 부족분 가운데 아직 4%만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일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올해 부족한 식량의 96%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밝혔습니다. FAO는 12일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3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 11월에서 올해 10월까지 외부에서 충당해야 할 식량 부족량이 69만 4천 톤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8월 현재 북한은 부족분의 4.2%인 2만 9천 톤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 중 외부 지원은 1만 톤, 수입은 1만 9천 톤입니다. 이에 따라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을 또다시 외부 지원이 필요한 36개 식량 부족 국가에 포함시켰습니다. FAO는 북한 주민 대부분이 식량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현재 식량 상황은 3개월 전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2분기 보고서를 냈을 때보다 더 나빠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2016년 북한의 식량 생산이 지난해에 비해 부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총 생산량은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FAO는 식량 생산이 제한된 상황에서 대부분 북한 가구들의 식량 소비 수준은 계속해서 열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FAO가 식량 부족 국가에 포함시킨 나라들은 북한을 비롯해 36개 국가입니다. 아프리카 지역이 28개 나라로 가장 많고 아시아에서는 북한, 이라크, 시리아, 예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네팔 등 7개 나라 그리고 오세아니아의 파푸아 뉴기니가 식량 부족국으로 꼽혔습니다. BOA 뉴스 천일교입니다.
북한 동북부 지역에 발생한 홍수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수재민이 14만 명에 달한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기구들은 이들에게 식량과 의약품 분배를 시작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라이언록이 강타한 함경북도 두만강 유역에 주민 14만 명이 긴급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이 밝혔습니다. 유엔은 지난 6일에서 9일 북한 당국과 국제 적십자사 조선적십자회와 함께 수해 지역을 답사한 뒤 12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실사단은 함경북도 회령시와 인근 마을들을 직접 방문했지만 피해가 가장 심각한 무산군과 연사군은 아직 고립돼 있어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또 인접한 양강도도 홍수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직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번 홍수로 133명이 사망하고 395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또 가옥 35,500채가 파손됐고 이 중 69%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밖에 학교와 공공건물 8,700동이 훼손됐고 농지 침수는 16,000헥타르에 달합니다. 집을 잃은 이들은 10만 7천 명으로 집계됐는데 무산군 출신이 7만 6천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연사군이 1만 7천 명으로 뒤를 이었고 회령군 8천 명, 온성군 2만 4천 명, 세별군 780명, 은덕군 750명, 기타 지역 1,1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엔은 직접 실사를 하고 북한 정부와 협의한 결과 수재민들이 숙소, 식량, 식수, 보건용품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내 비축하고 있던 구호품을 분배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4만 1천 명에게 천막을 제공하고 4만 4천 명의 성인과 11만 5천 명의 어린이, 임산부에게 식량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또 설사병 치료제 1만 천 정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유엔 기구들은 앞으로 3개월간 15만 9천 명에게 보건용품과 1만 가구의 식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사도 12일 성명을 통해 현재 함경북도 곳곳에 피해 실태 조사단을 파견했고 구호품을 분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적십자회 소속 인력은 1,000명이 동원돼 이번 홍수 기간 중 수색과 구조, 응급치료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사가 방출한 구호품은 천막, 방수포, 주방용품, 식수통, 수제정화제 2만 명뿐입니다. 유엔과 함께 6일에서 9일 사이 함경북도 수해 지역을 답사한 크리스 스테인즈 북한 주재 국제적십자사 대표는 성명에서 매우 심각하고 복잡한 재난을 목격했다며 함경도의 보건과 식수체계, 위생시설이 직접 타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스테인스 대표는 회령시 외곽의 한 마을에는 멀쩡한 건물이 없었다며 수재민들이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질병 등 2차 재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많은 지역이 여전히 고립돼 있고 겨울이 오기 전 가옥 수천 채를 지어야 하는 등 앞으로 할 일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유엔은 북한 당국이 고립된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를 복구하기 위해서 급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10월 초까지 가옥 2만 채를 지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탈북 난민들이 최초로 입국했던 지난 2006년 이 미국에 온 30대 여성 데보라 최 씨의 세 번째 사연을 준비했는데요. 이 데보라 씨가 미국에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을 줬던 특별한 인연 한번 들어보시죠. 장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0대 사업가 탈북 여성 데보라 최 씨. 2006년 미국의 북한 인권법의 첫 수혜자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고 세간의 관심을 끌며 정착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영어를 공부하고 쉴 새 없이 일을 하며 미국 생활 수개월 만에 제법 돈도 모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안주하기에는 데보라 씨는 젊고 그리고 꿈이 컸습니다. 데보라 최 씨가 처음 미국에 도착했을 때 미국 정부의 난민관리국 직원들이 그녀를 맞아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탈북자들의 구출과 정착 생활을 돕는 비영리 선교단체 둘이 하나 선교회의 한 목사님이었습니다. 데보라 씨의 미국 정착 초기 시절, 틈틈이 안부를 챙기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었던 목사님은 그녀에게 더 큰 꿈을 가져보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도 여기 왔으면은 공부도 하고 좀 제 상황에는 아직은 아닌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뉴저지에 우리 집에 그냥 살면서 그러면 학교도 다니고 그리고 오피스 잡 그런 쪽을 하면서 이런 지식을 쌓아라 이런 아직 너무 젊었고 더 앞이 그 창창한 앤데 그래서 그
손톱 미용 관리사 자격증을 따고 미국 최대 도시 뉴욕 맨해튼의 고급 미용실에서 매달 4-5천 달러 수익을 벌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기회의 땅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피땀 흘려 일한 대가를 고스란히 손에 쥐어본 만큼 데보라 씨에게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도전을 해본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데보라 씨는 자신을 구출해준 단체의 목사님의 조언을 깊이 고민해본 끝에 그 길로 목사님 부부가 살고 있는 집에 거주하며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안내원.
그 사모님이 그때 은행에 다니셨거든요. 그 은행에서 고객으로 계셨던 변호사님. 거기서 지금 직원을 찾는데 한번 내가 얘기해보마. 그렇게 하신 거예요. 리셉션리스트로 일을 하라고.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거기 덜컥 취직한 거예요. 일주일에 600불씩 받으면서 5일 일하고. 그건 저는 엄청 과분하죠. 저는 그때 뭐 감히 멋있는데.
변호사 사무실에 걸려오는 전화를 받고 찾아오는 손님을 맞이하고 필요에 따라 변호사 사무실에 법률 관련 일도 도울 줄 알아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목사님 부부는 여러 가지로 데보라 씨가 미국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 여겨 그녀를 소개했던 건데요.
근데 진짜 영어가 하나도 안 되고 막 그 코트에서도 막 리셉션 하려면 전화를 다 받아야 되는데 한국분 전화는 괜찮아요. 그런 대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도 전화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도 전화를 못 받는 거예요.
어쩌자고 시작했을까? 겁도 없이 시작한 일을 감당하기엔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데보라 씨는 사무실에 앉아있는 동안 머리가 하얗게 백지처럼 멍해지기 일쑤였습니다. 업무 처리 속도나 능력으로나 한 달을 넘기기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데보라 씨는 해고 통보가 아닌 특별한 보살핌을 받게 됐습니다.
변호사님이 변호사 그 시간당 시간은 그 클라이언트 만나는 시간은 한 시간당 200불이잖아요. 근데도 그거를 하루에 시간 한 시간을 무조건 내셔가지고 저를 다른 미팅룸으로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성경 영어 성경으로 영어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 한 시간씩 나랑 영어 공부하자 이러고.
새로운 사람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자기 일만으로도 바쁜 변호사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제안. 변호사님은 데보라 씨의 영어 개인 교사가 되어줬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뭐 Jesus said 뭐 이러면서 이렇게 따라해 그럼 Jesus said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 한 시간을 내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변호사님이 밖으로 그 미팅 나가시잖아요. 그럼 고의적으로 저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영어로 그 저게 단련되게 Hello 이러고 영어 하면 제가 Hello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Who is this 이러는 거예요. 근데 This is Deborah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때는 I am Deborah 그러니까 야 I am이 뭐냐 This is Deborah 이렇게 해야지 저는 기본적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챙겨줬던 변호사님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변호사님이 솔선해 데보라를 대해주니 유창한 영어의 변호사 업무에 능통한 동료 직원들도 데보라 씨에게 힘이 됐습니다.
지금 서류 작성하는 것도 되게 신경 곤두 쓰는데 저 때문에 전화까지 다 받아야 되고 이래가지고 애들이 되게 고생 많이 했죠. 그래도 애들이 막 불평 안 하고 다 저를 진짜 도와줘서 기꺼이.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미는 그들의 손을 데보라 씨는 꼭 잡았고 그렇게 미국을 배워가며 능력의 한계에 도전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고 복사기 하나 다룰 줄 몰랐던 데보라 씨는 변호사 사무실 업무가 익숙해졌습니다.
커피머신으로 카피하는 법도 처음으로 배우고 아예 뭐 스캔하는 것도 거기서 다 배우고 그러면서 그냥 거기서 막 한 6개월 하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제 선에서는 이렇게 영어가 조금 그래도 뭐 담당자들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일을 하다가 그리고 돈도 이제는 600불씩 꼬박꼬박 주중에 뭐 한 주에 받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학교 가야 되겠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변호사님도 적극 지원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학교 가기에는 그 변호사 사무실이랑 그 시간이 안 맞았어요. 저는 변호사님이랑 얘기하고 그래서 변호사님도 적극적으로 그냥 너 공부부터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가 몇 살이었어요?
그때가 2007년이니까 그렇죠. 26살.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래가지고 시간에 맞는 데를 찾아서 4시에 퇴근할 수 있는 그 뭐 SAT 그 튜도 가르치는 학원에서 그 디렉터 어시스턴트로 어시스턴트 디렉터로 들어가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사무실은 일단은 제 기본은 배웠으니까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래서 또 제가 하는 어떻게 잘하는지는 모르게 모르는데 제가 일단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리셉션리스트로 일했다는 경력이 있어가지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다니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한 지 6개월이 지났고 이후 미국 전역에 지사를 두고 있는 한인이 운영하는 대학교 입시 전문 학원에 관리자로 일하게 됐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함께 돕고 아끼며 사는 것. 그때 데보라 씨는 인간에 대한 애정이 뭔지 배웠습니다. 변호사님에게서 받은 특별한 교육은 영어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분이라 더 가슴 깊이 남게 된 분.
샤론 홍이라고 지금도 되게 저 마음속에 되게 간직돼 있는 그 변호사님 존경하는 진짜 존경하는 세상 떠나 안 계세요 지금. 위암으로 그때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그분이 그 샤론 홍 그 변호사님이 진짜 제 인생에서 진짜, 진짜 잊을 수 없는 그런 분이 그런 인연이셨죠.
이미 고인이 됐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데보라 씨는 그분의 각별한 마음과 돌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부터 중국으로 날아와 데보라 씨의 미국행을 이끌어준 목사님, 거처를 제공하고 미래에 대한 길잡이를 해준 목사님 부부, 그리고 변호사님과 동료들. 도움이 없었다면 혼자 사는 이루지 못했던 시간들을 걸어왔다고 데보라 씨는 말합니다. 데보라 씨는 낯선 땅 미국에서 이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세상을 위해 뭔가 하고 싶은 마음, 누군가를 돕는 삶을 살고 싶은 꿈을 갖게 됐습니다. 비오에 뉴스 장량입니다.
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을 선택한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30대 여성 데보라 최 씨의 세 번째 사연 전해드렸는데요. 다음 주에 이어질 네 번째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의 유머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도성민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이 안녕하시냐는 인사가 정말 이번에는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서울을 포함해서 한국에 지진이 감지가 됐다고 하는데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진도 5.8 지진, 한국이 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진 경험이 정말 처음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도 있었고 또 피해가 없었지만 크고 작은 규모의 한국 동해안과 서해 또 충청도 내륙에서 지진이 발생했었고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번 지진은 좀 그 규모가 달랐습니다.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이야기 뭐 지금까지도 계속돼 왔었는데요.
네.
예, 어제 저녁 7시 44분쯤 경북 경주시 남서쪽 9km 내륙에서 발생한 규모 5.1의 지진, 그리고 48분 뒤에 이어진 5.8의 본진, 이 한국 전역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네.
아, 말씀하신 대로 진도 5.8의 지진은 1978년 한국이 계기 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후 남북한을 통틀어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아, 오늘 오후까지 이어진 여진이 무려 240여 차례였고요. 규모 3 이상의 지진이 모두 4차례였습니다.
예, 진앙지는 경주입니다만 한국 전역 곳곳에서 이 지진으로 인한 충격을 느꼈다고요?
네네. 뭐 경주 인근의 도시인 대구와 울산뿐만 아니라 부산, 순천, 광주, 전남도 흔들렸습니다.
네.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뭐 롤러코스터를 탄 듯한 진동에 놀라서 혼비백산 밖으로 뛰쳐나오다가 다친 사람도 있었고요.
예.
뭐 실내 방 안에 걸어둔 TV 셋탑박스, 벽시계가 떨어지고 신발장이 넘어져서 부상을 입은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아, 한국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인 부산 해운대 80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네.
이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건물이 덜덜덜 떨리면서 흔들리는 것을 봤다. 이렇게 목격담을 얘기했습니다. 진도 5.8이 만들어낸 크고 작은 충격이 서울 지역까지도 전해졌는데요. 신라 역사도시인 그 박물관이라고 불리는 그 경주에서는
예.
문화유산 중에 불국사 대웅전의 기와장이 떨어져 나갔고
네.
다보탐의 옥계석이 좀 파손됐고요. 첨성대가 또 북쪽으로 2cm 기울어졌다는 문화재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인 건 큰 인명피해는 없었죠?
그렇습니다. 뭐 건물 벽에 금이 가고 물건이 떨어지는 등의 피해로 뭐 건물 휘청거리고 물건이 떨어지는 그런 피해로 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만
네.
더 이상의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119에 들어온 신고 건수는 5만여 건에 달했습니다. 건물과 재산 피해 신고 접수가 한 250여 건이 됐고요. 지진의 규모에 비해서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 다행인 것은 진앙이 좀 깊었고요. 주파수 대역이 높아서 고층 건물에는 피해를 거의 주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진 당시에 여러 상황들이 사람들을 좀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 KTX 고속열차의 선로가 진앙지와 가까운 곳에 있었답니다.
예.
다행히 안전을 위해서 지진 직후에 고속열차가 멈췄다가 아주 천천히 운행을 했고요.
예.
경주 인근에는 그 월성원전뿐 아니라 12개의 원전이 있는데 월성원전의 경우에는 수동으로 정지를 시켜서 자체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정부는 어젯밤 10시쯤에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를 꾸렸고요. 비상상황에 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지진 발생 원인, 추가 피해 상황, 지원 대책,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과 같은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피해 수습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제 지진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여진에 대한 불안도 만만치 않은데요. 오늘 오후까지 여진이 이어졌다고요?
네네.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여진이 이어질지 또 어젯밤에 지진 공포를 떨쳐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오후 2시까지 이어진 여진이 247차례였다고 한국기상청이 공식으로 밝혔고요.
네.
앞으로 3, 4일간 여진이 계속될지 길게는 수십일간 계속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진 사태를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크게 불안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네.
지진의 영향으로 보이는 통신 두절 상태를 좀 어려워했는데요.
예.
첫 번째 지진 이후에 일부 통신사의 전화가 불통됐었고요. 그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쓴다는 그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이 안 됐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진 때문에 안부를 묻는 연락이 지금 폭주를 해서 통신망이 멈춰섰었는데 그 때문에 지진의 불안감이 더 크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모두 정상 가동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이번 지진의 여파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걱정을 하면서도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 지진의 원인과 파장, 또 내진 설계가 충분하지 못한 한국 대도시의 건물 안전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도 일고 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번 경주 지진을 북한의 5차 핵실험의 영향이 아닌가 이런 목소리를 내기도 했었는데요.
네.
전문가들의 진단은 일단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비교는 어렵겠지만 이번 경주 지진, 북한의 5차 핵실험보다도 강도 50배가 더 강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 한민족 가장 큰 명절이죠. 추석을 앞두고 대이동이 시작됐죠.
네, 지진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추석 명절 연휴 고향길로 휴양지로 향하는 자동차의 행렬은 이어졌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이 귀성길 정체가 시작됐는데요. 지금 이 시각 서울을 빠져나가는 차량의 정체가 절정에 달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밤 자정까지 약 50만 대 자동차가 서울을 벗어나 귀성길에 오르고 추석 연휴 기간 예상되는 이동 인원 3,750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이동하는군요. 벌써 네. 인터넷을 보면 그 도로 사진이 많이 올라왔던데 그 요금소 인근에는 차들이 가득히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또 밤이면은 고속도로 한쪽 길이 빨간색 브레이크 등으로 가득하잖아요. 추석 때마다 명절 때마다 도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이 선합니다.
네, 명절이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네.
기름 막히고 언제 고향집에 도착할지 예상할 수는 없지만 이 명절 고향으로 향하는 길은 정말 즐거운 수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모습도 바로 고향길로 향하는 사람들의 얼굴이라고 하는데요.
네.
평소 뭐 4시간 반에서 5시간이면 충분한 서울에서 부산 간의 거리 뭐 6시간은 넘게 걸립니다. 서울에서 목포까지도 한 7시간 정도로 그 거리가 길어졌습니다만 이 고향으로 향하는 자동차의 빨간등 행렬 내일 날 밝을 시각까지도 이어진다는 전망입니다.
네, 고향까지 다들 안전하게 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북한 날씨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또 지구촌 소식, 미국 뉴스, 뉴스 따라잡기도 준비했습니다. 미국과 인도가 군수 지원 협정을 체결한 지 며칠 만에 파키스탄도 중국과 장기 방위 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수십 년 넘게 갈등과 대립을 반복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오늘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남아시아의 두 맹주라고 할 수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뉴스투데이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